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안보실장이 대북정책 조율 등을 위해 다음 달 2일 미국에서 3자 협의를 갖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3자 대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3자 협의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에 이은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코로나 팬데믹 대응, 기후변화 대처 등 광범위한 역내 현안과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2일 중국 푸젠성 샤먼을 실무 방문해 다음날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의 이번 방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한러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한중 양자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부 쿠데타와 대규모 유혈 사태로 정세가 불안한 미얀마에서 비필수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미 정부 인력과 그들의 가족, 미국 시민의 안위는 국무부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철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미국 대사관 업무는 계속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된 범위의 영사 서비스와 비자 접수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최소 521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이란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인용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협상안은 이란이 첨단 원심불리기 가동이나 순도 20% 우라늄 농축 활동 등 부분적인 핵활동 중단에 동의하면 미국의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란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어제 서방 국가 관리 3명을 인용해 이란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폭넓은 로드맵 논의를 원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도 여기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WHO 국제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출발해 천산갑이나 토끼 등과 같은 중간 동물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드문 가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결정적인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작업이라며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은 이번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유도미사일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총 1조 호주 달러, 미화 7억 6,100만 달러 규모의 방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보여준 것처럼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서 백신 개발이든 국방이든 호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현재 교량체 로켓을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첨단 미사일은 미국 등 동맹국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잇고 섬과 육지를 바다 아래로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은 깨끗한 음질의 국제 전화를 가능케 하고요. 광속의 인터넷 통신의 필수 시설입니다. 건설 시기와 기술에 따라서 송신 수신 속도가 다릅니다만 지금은 1초에 지구 7바퀴를 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요. 1800년대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적 케이블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약 400개의 통신 케이블이 바다 아래에 구축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세계적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페이스북이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두 개의 해적 케이블 공사 계획을 발표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아프리카 주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3만 7천 킬로미터 길이의 해적 케이블 구축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해적 케이블은 구글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하나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지나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싱가포르를 연결하고요. 다른 하나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대부분 무선 통신에 의존하고 있는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것이고요. 전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남쪽 자바해를 통과하는 최초의 해적 케이블입니다. 완성되면 태평양 아래를 지나는 전체 해적 케이블이 처리하는 통신 용량의 70%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자, 코백스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 보급에 주력하는 세계보건기구 관련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코백스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백악관에 출입하는 워싱턴포스트의 김승민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4월의 첫날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게 시작하지만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더 오르고 일교차가 더 커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 삼지연이 영하 4도에서 시작되고 해주는 영상 9도입니다. 낮 최고 선봉이 11도, 개성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는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예보돼 있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영상 5도에서 영상 22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5도에서 21도, 개성 7도에서 23도입니다. 원산 5도에서 13도, 함흥은 4도에서 16도, 청진은 3도에서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주재하는 비필수 업무 공무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소식이네요.
네, 국무부가 30일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이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의회 승인에 따라서 지난 1977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 서문에서 45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에 인권을 두겠다는 미국의 다짐을 재확인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사 대상은 모두 몇 개 나라입니까?
네, 약 200국입니다.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각국 정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보고서 발간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30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인권 보고서를 소개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의 인권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에 독특한 도전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하고요, 각국의 인권,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일부 국가가 이 코로나 위기 사태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전제주의적인 통치를 강화하는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각국의 봉쇄 조처와 사회적 보호장치가 약화된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어린들이 성차별, 가정폭력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도 특별히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보고서는 이 각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민을 다루는지를 국가별로 조목조목 다루기 때문에 매우 방대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 서문과 기자회견에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예멘,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등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급된 나라들의 주요 내용도 좀 보죠.
네, 먼저 중국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의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수감, 고문, 강제 불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인권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주민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국제인권단체들은 수만 명의 정치범이 투옥돼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러시아 인권보고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 이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독극물 중독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는데요.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나발리 씨 독살 사건에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정부가 야권 인사들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또 관리들의 만연한 부패도 언급했습니다.
네,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시리아하고 예멘 등이 언급이 됐네요.
네, 두 나라 모두 오랜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죠. 특히 시리아는 올해 10년째를 맞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잔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멘도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앙아메리카 국가죠. 니카라과 인권 상황도 잠시 볼까요?
네, 보고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6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9명은 독방에 감금돼 있고 정치범들은 중범죄자들과 같이 구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르테가 정부를 부패한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사회, 야당, 언론을 더 억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쿠바 정부도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인권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네, 북한과 한국 관련 내용도 있죠?
네, 국무부는 북한 보고서에서는 강제 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고요. 한국 보고서에서는 일부 대북 인권 단체 활동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한국 공직자들의 부패, 성추행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네. 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거짓 투성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종차별과 총기 사건이 빈번한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예년의 경우 러시아는 미국의 인권 보고서가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평가 절하해 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에 주재하는 인력의 철수를 명령했다고요?
네, 미국 국무부가 30일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는 BPS 업무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 정부 직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버마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과거 미얀마 군부가 정한 미얀마라는 이 국호 대신에 옛 이름 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자발적 의사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명령으로 상향 조정된 거죠?
맞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에 이 BPS 업무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자발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고 허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서 모든 BPS 인력은 철수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또 미얀마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즉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말고도 또 미얀마에 주재하는 그 인력 철수를 명령한 나라도 있습니까?
네. 노르웨이 외무부도 앞서 29일 미얀마에서 유혈 사태가 고조되면서 미얀마에 있는 모든 자국민에게 미얀마에서 떠날 걸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미얀마 정세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지금 구금돼 있는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근황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이 31일 변호인단과 화상 면담을 가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치 국가 고문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민민소의 변호사는 로이터 통신에 수치 고문이 변호사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원했으며 이날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치 국가 고문은 지난달 1일이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지금까지 구금돼 있는 건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변호인들에 따르면 건강해 보였고 혈색도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수치 국가 고문은 올해로 75살인데요. 현재 무인가 통신기계 소지로 인한 수출입법 위반, 국가재난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야옹산 수치 국가고문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 혹시 특별히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민민소의 변호사는 수치 국가고문이 경찰이 있는 가운데서 화상으로 지금의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현재 화상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심리는 1일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죠?
네, 미얀마 민간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적어도 52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가운데 141명이 지난 27일에 사망했습니다.
네, 지난 27일은 미얀마 최악의 날이었다고요?
네, 미얀마 국군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곳곳에서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최악의 유혈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얀마 군경이 다연발 기관총을 발사하거나 로켓 추진 수류탄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던져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0일에도 적어도 8명이 더 사망했다고 미얀마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의 계엄령에 저항해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얀마 사태가 주변국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이라고요?
네, 미얀마 군부가 지난 주말에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거주 지역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태국과 인도 등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시위대는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에게 군부 쿠데타 저항에 동참할 걸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군부의 위협성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주변국들이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네. 태국과 인도 정부가 공습을 피해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이 찍은 영상에는 군인들이 국경 지역에서 이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과 인도 정부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올해와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언급했네요.
네,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크리스티 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30일 밝혔습니다. IMF는 이 수정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주 발표합니다.
애초에 IMF의 전망치가 얼마였습니까?
네, IMF는 지난 1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는 세계 경제가 올해는 5.5%, 내년에는 4.2%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IMF 집계로는 지난해는 3.5% 역성장했습니다.
예,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었죠?
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4.7%,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5.6% 성장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IMF가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뭘까요?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초대형 경기 부양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부양책과 이 백신 보급이 전 세계의 경기 회복을 가속한다는 겁니다.
네, IMF도 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IMF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85개국에 1,070억 달러를 지원했고요. 회원국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29개국의 부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우르기에바 총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지역이나 나라별로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상황이 위험하게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모든 지역과 사람에게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실직과 가중되는 빈곤에 계속 직면해 있고 너무 많은 나라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세계가 현 세대에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 하는 일이 코로나 위기 이후의 세상을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도전 극복을 위해서 IMF 어떤 조처를 권고했습니까?
네, 경기 회복세가 계속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요. 코로나 백신 생산과 보급의 속도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새로운 그린 디지털 기반의 시설을 투자를 위해서 계속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후생부 주도로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법무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당시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당사자가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연방판사 지명자 명단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최근 미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과 혐오 사건에 대응할 추가 대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30일 백악관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증가하는 폭력에 침묵할 수만은 없다면서 그것이 내가 오늘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들여다보죠.
네, 먼저 앞서 설치된 코로나 보건 형평성 전담 조직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을 이 아시아계 혐오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전담 조직이 혐오에 대처하고 관련 불평 등을 해소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후생부가 이 전담 조직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네, 그다음 주목할 사항은 어떤 겁니까?
네, 법무부가 나서서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활동 조율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수사국 FBI는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혐오 범죄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법무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임 담당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아계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4,950만 달러 기금을 할당하고요. 또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도 강화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온라인 자료집을 정부가 출범시켰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인도기금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집이 게시됐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합중국의 발전에 기여해온 역사를 탐구하고 기념하는 내용이다. 백악관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교육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 또 문화예술기관들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이 백악관이 기대했습니다.
네, 이 자료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백인이나 흑인, 원주민, 중남미계와 동등한 미국 역사의 일원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미군에서 복무했던 한인 안수산 여사와 필립 안, 랠프 안 남매의 모습이 이 자료집의 첫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국가인도기금 측은 공영방송 PBS 등이 제작하는 이 아시아계 관련 다큐멘터리 등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 추가 대책이라고 하셨죠? 기존에는 어떤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27일 인종공평 증진 행정조치 4건을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행정조치 4건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회 곳곳에 아시아계 혐오 해소 방안을 관계 당국이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아시아계 대상 폭력이 얼마나 발생을 했길래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는 걸까요?
네, 지난 1년간 한 3,800건 가까운 혐오 사건이 접수된 통계가 있습니다. 이 Stop AAPI Hate라는 단체가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피해자 가운데 중국계가 한 42.2%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계가 14.8%,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계 8.5%, 필리핀계 7.9%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7일 애틀란타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이후에 아시아계 대상 폭력을 중단하라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총격사건 이후에 집회, 시위 이렇게 이어진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총격 발생 업소 세 곳이 모두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또 희생자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혐오 범죄로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수습을 지원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도 사건 성격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 곳곳의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인종적 혐오 중단을 호소하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어떤 폭력 사건들이었는지 좀 짚어보죠.
네,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시내 번화가인 맨해튼의 한복판에서 38살 흑인 남성이 65살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이 아시아계 여성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공격당한 여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 사건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뉴욕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브랜던 엘리어 씨를 31일 새벽 맨해튼에서 체포했습니다. 연방 혐오범죄 혐의로 곧장 입건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작년 5월 미네소타주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씨를 위조지폐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목 누르기로 제압했던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공판이 30일 이어졌습니다. 공판 이틀째 일정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제 갓 18살이 된 다넬라 프레이저 양인데요. 사건 직후에 이 프레이저 양이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일으키는 총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이 프레이저 양이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네, 이 사건 당시 플로이드 씨가 경찰관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다고 사건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은 일 외에 더 행동에 나서지 못한 데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프레이저 양은 덧붙였는데요. 사건을 목격한 뒤에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하고 플로이드 씨한테 사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작년 5월 25일 쇼빈 당시 경관에게 제압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못 가서 사망했습니다.
네. 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까?
네, 경찰관들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프레이저양은 말했습니다. 이 경찰관들이 진압도구에 손을 얹었고 이 목격자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프레이저양은 말했는데요. 특히 쇼빈 당시 경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목격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네, 체포 현장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 측이 물었습니다. 프레이저양은 폭력 행위가 있었다, 경찰 쪽에서 있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특히 쇼빈 경관과 현장에 출동한 푸타오 경관이 두 명이 폭력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프레이저 양을 포함해서 목격자 한 15명 정도가 현장을 보고 격분해서 항의했었지만 경찰관들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네, 자 프레이저 양 외에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니애폴리스 소방국 소속 여성 대원인 유누비에브 한센 씨가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플로이드 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도움도 거절하고 심지어 심폐소생술까지 못하게 했다고 이 한센 씨는 말했는데요. 플로이드 씨가 현장에서 이동 차량으로 옮겨진 뒤에 911 전화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살인을 목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센 씨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증인들의 말은 이 쇼빈 전 경관에게 불리한 내용이죠. 변호인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측은 무죄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쇼빈 당시 경관이 훈련받은 대로 공무를 집행한 것뿐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목격자들이 흥분한 모습이 오히려 경찰관들을 더 긴장시켰고 또 분노에 대응하는 데 정신이 쏠려서 플로이드 씨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호인 측은 변론했습니다.
네,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 플로이드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목 누르기 제압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 변호인 측은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플로이드 씨가 생전에 약물 사용과 심장질환,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변호인 측이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네. 자, 쇼빈 전 경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사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사리란 건 고의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이 쇼빈 전 경관의 변호인 측은 앞서 재판부에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한 무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족 측 관계자와 민권단체 지도자들은 쇼빈 전 경관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집회를 법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판사 지명자들을 발표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연방판사 후보 11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발표한 건데요. 보수계와 여성을 비롯해서 다양성이 두드러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관련 성명에서 연방법원은 배경이나 전문적인 경험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 내각은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사법부는 인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법부는 연방대법원 아래 13개 순회항소법원과 94개 연방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은 물론이고 연방법원의 이 모든 판사들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 연방판사 후보자는 내각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네, 자, 인종적으로 아주 다양한 인선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이 만약 지명자들이 모두 상원에서 인준을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교 신자, 그러니까 무슬림, 연방판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아시아계 여성이 최초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판사로 일하게 되고요. 또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경우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판사를 갖게 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강요들이 많았는데 사법부 지명에도 최초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 3명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 바로 아래에 있는 하위법원인데요. 이들 3명 지명자 가운데 특히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해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직하고 있던 메릭 갈랜드 판사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후임으로 이 잭슨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잭슨 판사 지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한테 대법관 지명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곳이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순회 항소법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3명이 바로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 출신인데요. 지난 대선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개인 중에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연방 판사 지명자들의 인종은 이렇게 다양한데 경력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 11명 후보 모두 법조계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인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법학자 출신을 비롯해서 검사, 또 관선 변호인, 또 민간 군사 분야들을 총망라하는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판사를 대부분 백인 남성으로 채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지명한 후보의 75% 이상이 남성이었고요. 또 백인의 비율이 85%에 달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선 발표하면서 어떤 입장도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성명에서 각각의 후보들이 헌법에 따라 충실하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할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은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배경과 경험,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후보자 발표에 대한 반응도 보죠.
네, 민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측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법원의 다양성은 사법부 의사결정에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될 거라면서 반기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과 배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코백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 언론이 자주 언급하는 코백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입니다.
The COVAX pillar aims to ensure that every country gets fair and equitable access.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자 WHO와 유럽위원회 그리고 프랑스는 이해 4월 이른바 COVID-19 도구 접근 ACT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국제보건조직, 제약회사, 과학자, 민간부분, 시민사회, 그리고 자선단체들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백신에 대한 창의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코백스는 이런 ACT 가속기의 세 기둥 가운데 백신에 주력합니다. WHO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가능한 경우 모두 백신을 맞는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합니다.
COVAX, the International Program for Vaccine Equity, delivered the shots to Ghana Wednesday morning.
코백스는 WHO와 감염병 혁신연합, 그리고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 세 조직이 주관합니다. 코백스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연구와 개발, 생산을 지원하고 백신 가격을 협상하는 체제로 기능합니다. 코백스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국가 소득과 관계없이 개발된 코로나 백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백스에는 미국을 포함해 19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코백스 퍼실리티 체제를 통해 백신을 분배합니다. 코백스의 백신 분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력으로 백신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나 기부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한 뒤 백신이 나오면 이를 구매합니다. 이어 2021년 말까지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국 인구 가운데 최대 2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뒤 추후 물량에 따라 백신을 추가로 배분합니다. 특히 중하위소득 92개 나라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분배는 코백스 퍼실리티 산하 코백스 선구매공약 AMC가 주관합니다. 한편 북한도 이 코백스 AMC의 지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a $2 billion pledge to COVAX.
코백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0억 회 접종분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코백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주요 매체에서 한인과 아시아계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 사건들에 대한 특집 보도를 주도하고 여론 환기를 위한 간담회 등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력신문 워싱턴포스트 소속 한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김승민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Sungmin Kim. And I'm a White House reporter for the Washington Post.
네, 제 이름은 김승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백악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학부 재학 중에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워싱턴으로 온 뒤 USA Today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컬을 거쳐서 2018년 초부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The seven of us on the Post White House team, we all, you know, obviously cover the news and cover everything that's going on.
백악관 팀에서 7명이 함께 일해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과 의회의 관계를 맡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저의 하루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제, 이것들이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거나 혹은 좌절되는 과정을 취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관들을 비롯한 주요 직책 인준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게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를 오가느라 쉴 틈 없이 지냅니다. 제 시간표는 백악관과 의회 일정에 달려 있어요. 지금도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면 바로 기사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특종을 하셨죠. 니라 텐든 예산관리국장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사 중에 처음으로 낙마했습니다. 과거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말 트윗을 한 게 원인이었는데 김 기자를 통해 상원에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기자한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을 멈추라며 김 기자를 지지한다는 특별 성명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해 김 기자를 지지한다는 칼럼을 게재했고요. 이렇게 보도활동 중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So we broke the story of her withdrawal. Before the White House officially announced it, I had gotten tips from some sources that she was
기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 팀이 부지런히 취재해서 특종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백악관과 의회로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지명자가 인준을 위해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 의원들을 만나 일일이 찬반 입장을 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의회 내 여론이 나쁘다면 그 원인이 뭔지도 취재해야 했고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던 중에 텐든 지명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파악했어요. 그 결과 인준이 안 될 요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백악관은 지명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가장 좋았던 건 뭡니까?
There's been too many. It would be hard to pick just one, but
너무 많아서 딱 하나만 고르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참 좋아요.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후세에 길이 남을 정책을 만들고 공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들을 제 손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는 사실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의 일정을 동행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일정을 1년 내내 매일 동행하십니까?
Of the people on our White House team, we rotate weeks when we're on duties. Because the Washington Post believes that we should always have one of our reporter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ll times.
네, 그런데 저 혼자 하면 힘들어요. 백악관 팀에서 주간 당직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취재 원칙은 소속 기자 중 누구라도 한 명은 언제나 대통령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 한 명이 당직을 맡으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 대통령의 스케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CNN 방송의 정치평론가로도 출연하고 계시죠? 기자로서 취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왜 정치를 택하셨나요?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 and how and policy and how our government works.
학교 다닐 때부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언론학을 함께 전공했습니다. 12살 때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여러 보도 분야 중에서 정치의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학창시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치의 매력을 느낀 겁니까?
In 2004, I was at John Edwards had a surprise second place finish at the Democratic Caucus then, so I was at his victory party.
아이오와주 제 고향 마을에서 2004년 민주당 코커스가 열렸어요. 아이오와는 대선 경선 초반 승부처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때 대학신문 기자였습니다. 불과 18살이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도 현장 취재 자격을 얻었습니다. 18 먹은 학생이 어디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때 체험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현장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취재 대상은 아직 남성이 대다수일 텐데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That women and also women of color, racial minorities, because sometimes they're subjected to, you know, more scrutiny, more harassment, obviously more racist and sexist comments from the public.
제가 여성이자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관찰의 대상이 되고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적 편견에 바탕을 둔 발언을 듣기도 하고요.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 언론인들은 약진했습니다. 매체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빠짐없이 여성이 들어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유일한 한인이시잖아요. 또 의회에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연초에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하는 걸 김 기자가 트위터에 올리신 뒤에 한국 언론들이 잇따라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 강력급 인사 15명 인준이 끝났는데 그 중에 아시아계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는 글도 쓰셨고요.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까? 미국 언론에서 아시아계나 한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I just hope I'm setting a good example for Korean Americans. I know that obviously working for the Washington Post and having a big B or a...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백악관을 출입한다는 것은 미국 언론계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한 한인이고요.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프로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So I think that in every, we're lucky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ere press freedom is just a fundamental right. We are in the First Amendment for a reason.
일단 저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 이 문제를 더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에 관해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미국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양성 평등의 당위성을 언론이 꾸준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김승민 워싱턴 포스트 백악관 출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Hey guys,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ice of Americ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Justice League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슈퍼맨이 사망한 후 시공간과 에너지를 통제하고 행성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지구를 찾아온 악당. 슈퍼맨을 대신해 지구를 지켜야 하는 배트맨은 그의 새로운 파트너인 원더우먼과 함께 악당에 맞서지만 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I dig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Just like a bat, I dig it. Dig 하면 흔히 땅을 파다, 무엇을 뒤진다고 할 때 쓰는 말이지만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like, appreciate,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이 뜻은 괜찮네, 마음에 들어, I like it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악당의 등장에 배트맨과 원더우먼은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 등을 찾아 정의의 수호단을 만듭니다. 이들은 적으로부터 마더박스를 지키기 위해 지구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배트맨의 복장이 마음에 든다며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마음에 들어, 괜찮네. I dig it. I like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